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요즘엔 인사말이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말을 남조선에서는 많이 합니다. 신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자, 저희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고 계시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요, 일상에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넉넉하게 누리고 계시는 두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자매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어떠신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부여잡고 가기란 그리 쉽지 않죠?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 잡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만의 신앙의 힘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 조금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아멘. 말씀처럼 결코 쉽지도 유한하지도 않는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평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의 언약의 약속을 꼭 부여잡고 계시네요.
네, 되게 좋은 말씀이어서 네네.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또 내 스스로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시간들이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선포의 말씀이 네. 우리 자매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네. 걸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소리 자매님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셨나요, 한 주간?
아, 저는, 매주 한 번씩 사모님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네.
그 시간이 저에게는 진짜 많은 힘이 되고, 그리고 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을 잘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또 성경 공부도 하시고 주일 예배도 드리시면서 또 하루하루 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매님의 모습이 또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이겨내고 계시는 것이죠.
네,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갈 때, 예, 세상과 다른 구별된 힘으로,
네,
헤쳐나가는, 예, 두 분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두 자매님들의 나눔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시어 지금도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시길 기대합니다. 주신 바 소망을 놓지 말고 꼭 잡고 오늘을 미리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감사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수인 자매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화가 자주 나는 나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화가 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화가 나는데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화는 1차 감정 이후에 따라오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낀 다음 그 감정 때문에 화를 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며 2차 감정이라고도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두 자매님이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이런 이유로 화 자체를 다스리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우리 나눴나요?
네, 1차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 밑에 있는 욕구를 살펴보고 채워줘야 2차 감정인 화가 나지 않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화를 억압하면 나 자신이 화가 난 것조차 의식하지 못합니다. 화에는 독이 있어서 화의 독은 몸속에 스며들어 병이라는 신체 반응을 일으킵니다. 화병이라고 부르는 병리적인 병으로 발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병의 증상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신체와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지요? 기억나시죠?
이 화병은 가슴이 답답하거나 원인을 정확히 몰라 시름시름 앓거나 피부에 이상이 생기는 것도 원인 모를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는 것도 소화가 되지 않거나 수면이 늘 부족하여 늘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모두 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화의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이 기본적인 욕구 결핍이 만성화되면 화를 내지 않아도 될 화를 내고 타인과 자신을 공격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본 욕구 결핍은 배고픈 상태는 신체적인 욕구 결핍 상태뿐만이 아니라 칭찬과 인정, 따뜻한 관심 같은 정서적 욕구의 결핍도 배고픔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는 기대가 좌절될 때도 화가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대가 좌절되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화는 어떻게든 좌절감을 막아보려는 2차적인 노력이기에 매사에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그만큼 기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계속 부정하다 보면 매사에 좌절을 경험하고 늘 화가 나 있거나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런 자신의 모습이 많이 보이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소망을 놓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은요, 화라는 감정을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정에 휘둘리고 내 감정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분과 감정은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감정에 휘둘려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인 불안, 우울,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등은 더 많이 휘둘리게 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형편 때문이거나 부모님이 어릴 적 양육 방식, 그리고 주위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명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행복이 다가와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행복을 멀리하며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감정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인 불안, 두려움, 우울, 자책 등으로 자신의 삶을 맡겨버린 채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러시다면 꼭 이 방송을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며 그리고 수용한다면 네 감정의 주인으로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소리자매님 읽어주세요.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엔 좌절감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좌절감이 화라는 반응을 유도하는 것은 바로 무기력 때문입니다. 좌절감은 스스로의 힘으로 외부 세계를 움직일 수 없다는 무기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무기력감은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뚜렷이 의식되지만 되지는 않지만 뭔가 불쾌한 감정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이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 좌절감은 불쾌한 감정입니다. 이 불쾌한 감정을 만회하려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무기력감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크게 화를 냅니다. 이럴 때 주로 그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탓하기가 들어갑니다.
아, 남 탓을 하는 것이군요.
네.
나는 잘못이 없고 쓸모없지 않아. 나는 좋은 사람인데 당신이 제대로 못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 등의 태도를 주로 보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신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포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모두 외부 탓이라고 하는 것이군요.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는 투사적 태도라고 부르는데요. 자신의 자아가 연약하고 취약할수록 더욱 강하게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선생님,
네.
투사적 태도는 무엇일까요?
네, 투사적 태도는요. 투사라는 방어 기제의 하나입니다. 자, 방어 기제는 자신을 심리적으로 보호하려는 삶의 태도,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그럼 투사적 태도를 조금 더 알아가 보겠습니다. 수리자매님이 읽어주세요.
투사적 태도는 심리학에서 자신의 내적 특성, 감정, 욕구 또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지각하거나 해석하는 태도를 말한다. 투사는 방어 기제의 하나로 사람은 자신 안에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나 욕망, 예를 들어 분노, 질투, 불안 등을 마치 타인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거나 해석함으로써 자신을 심리적으로 보호하려는 경향이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바로 투사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의심해서 기분이 나빠 라고 탓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방어 기제의 하나로 자신의 마음속 내용을 외부로 투사하는 태도를 투사적 태도라고 말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방어 기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랜 시간 방어 기제를 사용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한 그 방어 기제가 그 사람의 성격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소리자매님 방어 기제의 기능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방어 기제는 불안이나 죄책감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적인 반응입니다.
네, 앞에서 다룬 투사는 이런 이유로 대인관계의 왜곡을 낳게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돌려보내는 심리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현실을 왜곡하거나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그를 미워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또 다른 방어 기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소리자매님이 알고 있는 방어 기제가 있을까요?
네, 저는 억압이라는 방어 기제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자매님께서 억압이라는 방어 기제를 말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억압은요, 가장 기본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이나 감정을 무의식 속으로 눌러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깊은 상처 등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수인자매님은 어떤 방어 기제를 알고 계실까요?
네, 저는 부인인데요. 현실의 고통스러운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합리화도 있습니다. 합리화란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꾸며 정당화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시험을 망치고 나서 어차피 감옥은 내 적성에 안 맞았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매님들이 자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를 말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에도 방어 기제는요. 퇴행, 동의시, 보상, 승화, 반동 형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방어 기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앞서 나눈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사람은요.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투사적 태도뿐만이 아니라 억압, 부인, 합리화 등 하나의 방어 기제만이 아니라 두 개, 세 개의 방어 기제를 동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이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투사적 태도는요, 소극적인 화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은 무시당할까봐 두려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있을 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무시당하기 전에 상대방을 무시하려 든다거나 화를 버럭 내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억나시죠? 이 모습은 자존감과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존감이 약할수록 상대가 나를 무시할 거라는 잘못된 신념에 생각에 사로잡히는데 그 신념에 따라 상대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군요.
네.
상대는 자연스럽게 하는 말인데도 자신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무의식적 노력이 화로 표출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인자매님이 아주 잘 말해주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거나 화를 낼 상황이 아닌데도 화를 내서 상대방이 당황스러워한 적이 없으신가요? 기본적인 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거나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그리고 자아가 취약하여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투사적 태도가 보일 때, 마지막으로 무시당할까봐 두려워 미리 타인을 무시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으로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다양한 요인을 통해서 나는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요인을 알아보았는데요. 두 자매님들은 어떤 경우 아니면 어느 요인으로 인하여 화를 내는지 자신을 조금 점검해 보셨는지요?
네, 저는 앞서 사례하고 조금 다른 경우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소하다고 본다면 상대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게 하는 경우나
네.
말귀를 못 알아듣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
네.
그때는 나 스스로도 화를 불러서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아, 자, 그럼 살펴보면 반복해서 나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네. 내가 그 사람에게 알아듣게끔 예. 이야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예.
그럼 거기에서는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아,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구나.
예.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기대가 좌절됐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죠.
아, 그러네요.
네. 이해하셨나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이유로 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대가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다시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나의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 예. 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네.
어릴 적에 좀 그걸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투사적 태도라고 어릴 때 동생이랑 같이 엄마 심부름을 가면은 뭘 계속 잊어버리고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오라는 뭘 사오라고 하면은 잊어버리고 왔을 때 저는 제 잘못인데 제가 그래도 맞은데 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동생한테 아, 내가 정신없이 굴었으니까 이렇게 됐지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탓하는 태도를 많이 사용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떠신가요?
아, 지금은 알아차리죠.
네. 네. 아, 지금은 알아차리고 계시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습 속에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방어 기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방어 기제가 결코 부정적이거나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네.
적절히 사용하시면 나를 보호하는 거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난다고 억압하지 않고 다 화를 표출한다면 안 되겠죠. 적절한 억압도 필요하고 적절한 합리화도 필요하니까 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네. 나를 조절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방어 기제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두 자매님의 나눔처럼 자신이 평상시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시거나 이런 말을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듣고 계신다면 자신이 화를 내는 요인을 잘 살펴보시면 화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전 알 것 네. 같은데요.
네.
화 이전에 느껴지는 선행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수인자매님 잘 기억하셨는데요. 화가 나기 이전에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리자매님?
네, 그 이유는 좌절된이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기대도 있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를 알기 위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화를 자주 내는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화 이전에 선행 감정이 말하고 있는 내면의 욕구나 좌절된 기대를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발견된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무엇을 채워갈지 보완해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화가 나는 편이라면 그리고 무조건 화를 참고 억누르려는 어떠한 표면적인 노력을 하셨다면 그 노력보다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불편해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행 감정은 앞서 제가 1차 감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수인자매님 기억나시나요?
네.
네, 기억나시죠?
네.
네, 맞습니다. 이 1차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욕구, 좌절된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1차 감정에 느끼는 원인은 욕구가 좌절됐거나 아니면 기대가 크거나 아니면 자신의 나약함, 연약함, 무기력함을 들킬까봐 내가 먼저 좀 더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 나를 표면적으로 보이기 위한 거죠. 그 이면엔 연약한 내가 있겠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나를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부분을 갖고 가는 믿음의 결단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하나님, 저 이런 상황에서 화가 너무 자주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력한 나를 볼 때 화가 너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꽉 채운 감정이 화이신가요? 아니면 화라는 감정이 더욱 강화되어 분노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건강한 마음의 그릇, 그 그릇을 만드셔야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시고 자신의 건강한 마음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화를 참지 말고 화를 건강하게 다룰 줄 아는 신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내 백성을 위로하라를 통해서 자 여러분의 마음 그릇을 키워가는 여러 가지의 지식, 정보들을 갖게 되셨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경험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리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촌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네. 오늘의 찬송의 고백처럼 날마다 날마다 주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북에 계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두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읽을 때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또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겐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원이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스가랴서에서는 스가랴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알 수 있는 기록 연대가 스가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세 번 나와요. 세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나오거든요. 어디인지 아실까요?
네, 7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이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스가랴서는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에 쓰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얘기합니다. 네.
네, 제 기억으로는 스가랴서 1장에서도 나옵니다.
네, 맞아요.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은미 자매님이.
네, 스가랴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고요.
그렇죠.
또 1장 7절에도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스가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스가랴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이렇게 세 번 시기가 세 시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연도로 한번 바꾸어서 이야기해 드린다면 스가랴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은 뭐냐면 BC 그러니까 기원전 520년이고 스가랴서 1장 7절에 다리오 왕 2년 11째 달은 BC 기원전 519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7장 1절은 다리오 왕 제4년인데 기원전 517년이죠.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기원전 520년, 519년, 517년. 요렇게 구체적인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떤 정황이었을까요?
네. 우리 스가랴서 7장을 읽었는데 스가랴서 7장은 그러면 어떤 정황이었을까? 2절에 보면 베델 사람이 성전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으러 옵니다.
네. 무엇을 물으러 온 거죠?
3절에 보니까 5월 중에 울며 금식할지에 대한 여부를 물으러 와요.
금식이라고요?
네, 금식이요.
네, 금식은 본인이 할지 말지 본인이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그죠. 본인은 이게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하면 하는 건데 왜 굳이 물으러 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에 하는 금식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5월에 금식하는 이유를 알려면 열왕기하 25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언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멸망시켰다고요?
네, 5월입니다.
네, 5월이에요. 정확하게 5월 7일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5월에 금식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5월에 금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생각하면서 근신하며 금식을 해온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네, 어쩌면 금식하고자 했던 출발은 좋았네요.
맞아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식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금식으로 변질되어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본토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금식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기쁜 날이잖아요. 그죠? 멸망당했을 때는 슬픈 날이고 또 근신해야 되는 날이지만 지금은 포로에서 귀환을 했고 하나님의 역사로 또 성전에 건축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근신하는 날이 아니라 기뻐할 날이 아닌가 싶어서 금식을 계속할지에 대해서 물으러 온 거예요.
네. 베델 사람들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왜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이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을 하시죠.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가 예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금식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라고 아니하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이유가요. 금식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성읍에 백성이 평온하게 거주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였냐면 말씀에 순종할 때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말씀의 내용이 9절과 10절에 나오죠.
그 말씀의 내용이 진실판 재판을 행하고
그렇죠.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약자를 압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심판을 당한 이유는 이런 하나님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에 듣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어느 구절에서 나오는지 한번 말을 해볼까요?
네, 11절에 듣기를 싫어하여 이고
그렇죠.
또 듣지 아니하려고 두 번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12절에 듣지 아니함으로
네.
네, 그리고 또 13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듣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반복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13절에 내가 불러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내용이 없는 금식과 같은 형식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네, 믿음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다.
예. 제가 이제 부름에 대해서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이 어떻게 나오나요?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부름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회기관이 있어요. 두 곳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법원이랑 교회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부름은 어느 정도 권위와 강제성을 갖고 있는 말이네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부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출두해서 증언하라는 법적인 명령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부른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있는 말이죠.
네, 그럼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는 부름이라는 단어를 또 자주 사용하는데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부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것도 권위와 강제성이 있죠.
네, 어쩌면 하나님의 부름은 우리의 선택 여하에 관계없이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것이네요.
맞아요. 사실 우리의 선택의 여하와 상관없이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가. 물론 기록된 성경 66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생각하면서 순종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혹시 우리 두 분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뭘까라고 할 때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들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와 멀어지지 말아라 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는군요.
네, 요즘 시험 기간이라 교회를 못 나갔거든요. 그런데 아까 사라 자매님이 믿음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했는데 어쩌면 제가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꼭 나가려고요.
아, 또 좋은 적용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거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사라 자매는?
네,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냥 앉혀놓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앉혀놓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뭐 예를 들면 공부하는 자리에 저를
그렇지.
그 자리에 저를 두셨다면
맞아요.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는
네,
거.
그 자리에 공부하는 것 그리고 또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는 거.
오, 야, 좋은 믿음이다.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건 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심은 우리의 선택의 여와 상관없이 권위와 강제성이 있어요. 응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지금 두 분이 이야기하신 나누신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인 것 같다라고 고백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형식 내용이 없는 형식을 갖는 금식보다도 형식들, 신앙의 모습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 이런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주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겐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원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에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묵상 중에 또 혹은 우리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 제게 와닿았던 말씀은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입니다.
등을 돌리며.
네, 하나님을 외면했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군요.
네, 관계가 피곤하고 또 마음이 어렵고 복잡할 때 하나님보다는 제 감정이 앞섰던 그런 날들이 참 많았거든요.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따뜻한 안식처였지 않았을까. 그거를 제가 제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 그걸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돌이키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쩌면 우리 은미자매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모두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등을 돌리기도 하는구나라고 또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래요. 우리 사라자매는 어떨까요?
네, 저도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특히 금식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 먹고 마실 때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었지 나를 위한 것이었냐라고 하나님 그 금식에 이제 금식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심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헌신하는 우리가 조금 헌신하고 작게 헌신하든 그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그렇구나. 그것을 또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막 뭔가 잘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 이 부분을 들으면서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다 사실 아시는데 눈 감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거군요. 그래요. 맞습니다. 혹시 우리 두 분의 나눔을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가끔 내가 먼저야 라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순간임을
여기는구나.
바로 인지하는 그런 순간으로 기억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걸 빨리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먼저야라고 하는 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네, 돌아가야 할 시간.
시간이구나. 네. 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좋은 적용입니다. 그래요. 우리 사라자면은?
네, 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으로 살아야겠구나라는 네,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부름에 응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제 귀와 마음이 늘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묵상 나눔에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았던 한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는 것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So